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공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앞에서 우리는 한낱 작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깨닫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고백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선교적 목적은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소망을 부여합니다.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안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대할 만한 미래가 있죠. 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지혜를 가지고 수용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섯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우리 여섯 가지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굉장히 간결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내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무지를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현실적으로 자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또 자랑하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똑같은 단어가 활용되어서 2절에는 칭찬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죠. 타인이 칭찬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이 낯선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이 칭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칭찬에 목말라 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미련한 자는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3절 말씀에 보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무섭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분노가 이 돌보다 무겁다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 무거움이라는 것은 이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무거운 짐, 부담, 걱정, 괴로움,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의 분노가 가져오는 이 육체적인 피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고통의 무게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의 잔인한 그 부분들, 잔인성, 위험성, 이 범람하는 물에 비유합니다. 이 파괴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노 못지않는 파괴성을 지닌 것이 바로 질투이다라는 수사적 표현을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의 열정, 그 배후에 있는 이 파괴적인 질투를 향하는 위태로운 마음의 상태는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피라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인데요. 세 번째 교훈은 솔직한 책망은 가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솔직한 질책은 숨겨진 사랑보다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열린 질책, 숨겨진 사랑 대조하는데요. 더 좋은 것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것은 신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 지혜서를 보면 부모님과 부모와 지혜 교사의 질책을 생명처럼 귀하다,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원수의 이 잦은 입맞춤을 표현하는데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질책, 진심으로 말해주는 이 질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삶의 이면을 정확히 들여다보라라는 날카로운 금언이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은 귀한 것의 상대적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주린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라고 말합니다. 꿀처럼 달콤한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들에게는 이 짓밟아 버릴 만큼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달콤하다라는 것이죠. 배고픈 사람과 배부른 사람의 이 대조는 귀한 것이 어느 것이냐, 이 상대적 가치를 되새기게 합니다. 최고의 가치라고 여겼던 것도 이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8절 말씀해 보니까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는 삶의 현실을 새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둥지를 떠나 배회하는 새와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익숙한 장소를 떠난 정처 없는 삶은 고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국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경험을 지닌 이 민족들, 불안한 삶의 현실, 그리고 불안한 인간 실존 문제에 숙고하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훈인데요.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라라는 교훈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과 향이 마음을 즐겁게 한다. 그리고 자신의 충고보다 친구가 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말이나 조언보다 친구의 소중함과 그리고 친구의 조언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우정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져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데요. 내 친구와 내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내 환난 날에 친구의 그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물론 친구의 아버지로 확장을 시키는데요. 이 관계적인 확장입니다. 그 관계를 저버리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까운 사람들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교훈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기쁨을,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워라 내 아들아,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고 합니다. 아들이 지혜로우면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또한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고 숨는다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나가다 해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것은 20장 16절 말씀의 반복인데요.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 외인들이라는 이 단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방 여자를 뜻합니다. 잠언 전체의 전반부 1장에서 9장 말씀을 보면 이 부모는 낯선 여자, 이방 여자와 연루되지 말라라고 반복합니다. 이처럼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젊은 아들이 낯선 여자와 어울리다가 그녀를 위해서 보증을 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말라라는 강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여섯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았는데요. 마무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상황,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이 상황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전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복음의 흔적이 남겨지고, 그리고 우리가 흔들어대는 이 팔로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 중얼거리는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